시편 8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어제도 시편 8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 가지 대조를 통해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와 견주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들과 견주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찬양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시편 8편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본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미뤄짐작할 수 있는 건 2절에서 보면 내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못살게 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걸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궁궐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도비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고 지냈는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뭐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찬양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귀하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언제 그렇게 하는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기뻐할까. 뭐 저는 아직 이제 그게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며느리 보시고 또 자녀들이 출가하신 분들은 어떤 때에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될까, 명절에 자녀가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주면 얼마만큼 웃게 될까, 10만 원을 갖고 왔을 때, 50만 원을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를 갖고 왔으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막 번쩍번쩍 뛰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특별히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생각해보면 애들 엄마는 애들이 학교 붙었을 때 아니면 뭐 특별한 뭐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로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만족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야 나는 하나님이 열 가지만 응답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열 가지가 아니라 50가지를 주셨다. 야 나는 100만 원만 벌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기쁨을 누리는 마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만약에 본문에는 상세히 안 나오지만 이 시를 다윗이 광에서 도피하는 동안에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광에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찬양하겠어요?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살기가 좀 팍팍하고 그럴 때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찬양 못하고 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 품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 살 수 있었으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다윗은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 두 번째는 피조 세계,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들과 비교를 해서 저런 대상들과 견주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견주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체를 나와 견주어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자체와 나 자체를 견주어보면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꼴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은혜는 베푸실 필요도 없고 베푸실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무언가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보자면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아직 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그냥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주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도 있는데 요나단도 있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이 개벽당인지 모르는 저런 조그만한 놈 데리고 와서는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 이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막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키도 185cm에 누가 봐도 멋있게 생기고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겠다. 집안에는 집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수긍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할만해. 근데 이거는 도대체가 집안에서도 내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는 그런 꾀재지한 키도 조그마한 그런 목동을 이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고 사울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보면 다윗이 갖고 있던 자격이나 다윗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참 걸맞지 않은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점에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건 나한테는 합당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런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건 뭐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윗은 찬양하는 것만 하고 있지만 다른 건 뭐 어떻게 했다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나는 주변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큰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피조세계와 견져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시편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피조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존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더 반응하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늘보다 땅보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천사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깊이 순종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히 다윗과 성도가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편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큰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다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받은 은혜는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니까 우리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쪼록 바라기는 다시 불렀던 이 시편 8편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받고 우리도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찬양하는 기쁘고 감사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도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